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는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미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불필요하게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자국 동부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 관련 조사에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관련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며 이는 항상 법적 지원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국제법에 근거해야만 미사일 추락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야쿠브 모크모치 폴란드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사고 현장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조사 활동을 보고 싶어하면 보여줄 수 있지만 조사 참여나 문서, 정보에 접근하려면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방향을 파악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 선박들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자주 침입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트리도 총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는 한 솔직한 교류를 지지하며 중국은 캐나다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나눈 짧은 대화였고 매우 정상적이라며 시 주석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 도시에 비밀 경찰서를 설치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어제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릭 스콧 공화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경찰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FBI의 수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경찰이 적절한 조율 없이 뉴욕에 경찰서를 세울 것이라는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며 이는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기준과 법 집행 협력 절차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취소했다고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이날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절단도 일본에 오지 않아 21일 열릴 예정이던 일본 사우디의 비즈니스 포럼도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정상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 남북도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8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정상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대형 도발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는 음속의 22배인 마하 22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이 같은 재원으로 미루어 이번 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오전 11시 23분께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약 200km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비행시간은 68분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했는데 보름 만에 다시 같은 기종을 고각으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핵미사일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고도가 6100km까지 상승했다면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15000km 정도로 추산된다며 1단 엔진 노즐이 4개짜리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가 나오려면은 추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1단에서는 노즐 4개짜리 클러스터링된 엔진을 사용을 하고 2단도 역시 노즐 하나나 됐건 2개가 됐건 상당히 강력하고 오래 연소되는 그런 엔진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 박사는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CBM이 2단 분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졌고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이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과 같은 성능을 보여준 건 처음입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화성 17형 완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ICBM이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 또는 오늘 이제 화성 17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정상각도로 재발사를 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찾아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미한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일본 측 북핵 수석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발사해 영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 럭해머라 미한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열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ICBM을 재발사한 것은 미한일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동시에 과거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들이 공언한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최근 미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해 17일 발표한 담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은 담화 발표 1시간 40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든지 다양한 전력들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얘기는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일본에 전개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북한은 지난 3일까지 화성 17형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대체로 실패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길이 22m에서 24m로 추정되는 화성 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ICBM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돼 목표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 이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면서도 화성 17형 완성을 위한 기술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B-1B가 일본 기지에 전개돼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것은 역시 확장 억제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군사 기술적, 특히 ICBM의 기술력을 높이고 또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술력도 높이고 정치적 효과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북한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ICBM 도발에 나선 것은 중국이 북한을 두둔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거론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두둔하고 현재 고조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취지로 말한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북한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시 주석이 입다물고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북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 그 한 발 더 나가서 그린라이트를 준 거죠. 바로 ICBM을 쏴버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당연히 북한의 책임이긴 한데 이런 환경에 사실상 그런 판을 깔아준 건 중국이죠.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쏘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필승 사격장에서 북한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F-35A를 동원한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의 F-35A 넉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넉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과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통해 북한의 ICBM 등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지속할 경우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이 지역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미국은 세계 모든 곳, 특히 동북아 지역 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commitment remains stro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발사를 멈출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이후 8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IAEA의 북한 핵검증 관련 보고서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관련된 핵심 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와 북한이 핵실험장의 갱도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이러한 발전은 심각하고 점증하는 국제적 우려의 원인이라면서 금세기에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뿐이며 새로운 핵실험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비난받아 마땅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기술된 북한의 활동들은 지난 9월 9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사용에 관한 핵무력 정책을 채택한 것과 이 법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선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 등 걱정스러운 진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내법도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상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북한은 올해 들어 6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 중 7차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관련됐다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크고 단합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관련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 확산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진전을 감시하기 위한 사무총장과 IAEA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IAEA의 재개 준비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취한 불법적인 행동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이행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또는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6일부터 3일간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이후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에 참가해 신속 급유 훈련을 했다고 주일 미군이 밝혔습니다. B-1B 랜서는 이달 초에도 일본 자유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군은 미공군 제37 원정폭격대 소속 B-1B 랜서 두 대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 23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1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B-1B 랜서가 이번 훈련 중 신속하게 재급유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핫빛 급유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핫빛 급유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린 뒤 엔진을 끄지 않고 재급유하는 것으로 군용기가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 신속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B-1B 폭격기들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온 총 370대가 넘는 항공기 중 일부로 동맹국과 상호 운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자위대 동료들, 영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계속 향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1B 랜서는 이례적으로 최근 2주 사이 일본 자위대와 두 차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주일미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B-1B 랜서 폭격기와 F-16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수행하며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1B는 같은 날 한반도에도 전개해 미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도 참가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B-1B 랜서를 한국에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항상 동맹 파트너와 함께 계속 협력하고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제37 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비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돼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지원하는 핫빛 급유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여전히 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달 가까이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기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7일적 위성사진에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B-1B 랜서 두 대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야외 계류장 두 곳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격기 동체가 계류장 바닥에 놓인 다른 물체와 겹치면서 전체적인 B-1B 외형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B-1B 특유의 긴 앞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곳은 지난 6월과 10월 B-1B가 출격 대기하던 지점인 만큼 해당 기체는 모두 B-1B 랜서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B-1B 랜서 각각 두 대를 괌에 전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B-1B 랜서 두 대는 한반도 시각 5일 한국과 미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도 공동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또 미 태평양 공군은 16일 B-1B 랜서 두 대가 핫핏 급유 훈련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핫핏 급유란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B-1B 랜서 두 대는 이 훈련을 위해 미사와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견된 두 대가 전날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가한 기체와 같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기체라면 일본에서 훈련을 끝낸 B-1B 랜서가 다시 괌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체가 아니라면 최초 괌에 배치된 B-1B 랜서 4대 중 2대가 여전히 괌에서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B-1B 랜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가 연일 동선을 노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오셔너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인 IC-135B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15일과 17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15일엔 한국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선회 비행했으며 17일엔 경기도 수원 상공에서 한국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남겼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한반도 일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7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에게 핵 태세 보고서 등 전략문서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범주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료가 전략문서 내용을 한국에 직접 설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7일 리처드 존슨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최근 공개된 핵 태세 보고서 NPR과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 MDR에 대해 설명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NPR과 MDR은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안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핵과 미사일 전략, 정책, 태세, 병력을 설명하는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올해 NPR과 MDR에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견해를 고려해 역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NPR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양자간, 다자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미국이 한국에 계속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다른 첨단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번 서울 방문이 역내 연합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해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역내 적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20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미한 안보협의회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존슨 부차관보가 지난 7월에도 한국 국방부를 찾아 NPR, 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빈도와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에 따른 자원 고갈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러시아 사이버 범죄 자금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북한의 이번 담화는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re talking about a proportionate response, what they may be referring to is something like that.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백톨 교수는 17일 VOA에 북한이 정비례적 대응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최근 북방 한계선 이남에 대한 북한 도발이나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의 국지적 도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거론한 정비례적 대응은 실존하는 폭력적인 도발로 본다며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것과 같은 도발적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8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이번 담화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더욱 빈번하고 심화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확장 억제 및 전략 대화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 전략 자산 빈도와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한 북한의 첫 권위적이고 명명된 대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미사일 전투훈련, 폭격, 북방한계선 근처의 해상활동을 기본으로 더 잦은 군사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크로닌 석자는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최선희 담화를 단순한 협박성 메시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If you look at the whole spectrum of modernized weapons he created, both nuclear weapons, a whole range of missiles, submarine launched missiles, and so on.
김정은이 개발한 핵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현대화된 무기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 억제 적응 노력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 속에 오만해진 김정은의 오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는 새로운 군사 장난감들을 보유하고 이것들을 정치적 강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커져가는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선희 담화는 핵실험 등 도발 구실을 찾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 등 굳건한 동맹관계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명백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nterestingly, they've had exactly the opposite impact
북한의 도발과 문제성 행동은 미얀간 연합훈련 횟수를 증가시키고 강해지게 했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반대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 종말을 불러온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비용이 자원 고갈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겠지만 패착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극복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퀸스 연구소의 제임스 박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경제적 도전은 북한의 계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북한은 언제나 경제 문제가 군사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되는 엄격한 고립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 긴밀한 동맹을 형성하는 등 경제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는 겁니다. 백톨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양국 간 모종의 거래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경제적 여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매니 연구원은 북한이 부족한 자금을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You ask where did they get the components and the parts to do these
북한이 탈취한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정교한 방식의 무기발사와 순항미사일, 전술핵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부품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닝 연구원은 이제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연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3월 6억 2천만 달러 등 지금까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을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협력국 정부들과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 금융기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민간 활동가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심포지엄에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구기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등을 대표해 11개국 이상에서 수백 명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암호화폐 악성 코드 유형,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 수법,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범죄 활동을 도우며 국제 평화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외교적 결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북중 국경 지역의 감시를 대폭 강화한 사실이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의 전면적인 통제가 압제를 강화하고 북한을 봉쇄해 기근과 재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7일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를 빌미로 국경 지역의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탈북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전인 2019년 3월과 올해 4월 함경북도 국경도시인 회령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비교하며 국경지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성사진들을 보면 북쪽에 설치된 기존 철조망은 지난 3년간 더 보강됐고 이를 따라 9.2km에 달하는 새로운 철조망이 설치돼 완충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동하려면 간격 15m에서 600m에 달하는 두 개의 철조망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탈북이나 밀무역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 이 일대 5개에 불과했던 감시초소는 코로나 기간에 무려 169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두만강변을 따라 1.5km 간격으로 있던 망루에 감시초소가 50m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순찰도로가 정비되거나 확장됐고 갓길과 교량 등 기반시설도 많이 추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1300km에 달하는 북한의 북쪽 국경 중 약 300km가량을 포괄하는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국경 감시 상황을 비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회룡에서 무역과 밀수를 했던 탈북민 5명과 전직 북한 관리 2명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어떤 물건도 밀반입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알고 있던 대북 송금 브로커 10명 중 1명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로 국경의 비공식 무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탈북민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윤니나 한국전문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치를 빌미로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북한을 세계로부터 더욱 봉쇄하고 식량과 다른 물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정비의 완전 통제로 복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국가가 유일하게 주도하는 식량과 생필품 보급은 단지 억압을 강화하고 기근과 다른 재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인권기구와 인도주의 기구들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올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16일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주유엔 영국 대표부 외교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 규제 조치가 비례적이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ind the DPRK that its restrictive COVID-19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보고서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좌절감이 체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 유입 접근에 대한 처벌과 정부 선전 활동을 크게 강화한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백신,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고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특히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이런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주시하고 기록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의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 유린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여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현재 대북 지원의 어려움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8년간 다수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반인도 범죄를 기록하고 규탄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임기 중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책임 규명을 꼽으면서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누구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진전을 낼 계획이십니까?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You know, I could share with you that I think that accountability is a critical element for achieving.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는 사법적 대응과 비사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여러 부분을 지적했지만 나는 임기를 시작하는 이때 책임 규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사법권, 각국의 국내 법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법정을 구성하거나 유엔총회가 유사한 절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거를 수집하려는 건데요. 비사법적 책임 규명으로는 진실 보상 기억 보존의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혼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역할은 새로운 상승 효과를 내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엔을 통한 집단 행동이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학계 각국 정부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데 가장 큰 진전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I think that, for instance, trying to focus on some specific issues could be a very good way to increase awareness, but also.
예를 들어 몇 가지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고 향후 반인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억 보존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성과 소녀의 인권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인도 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는 데 대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이 처한 상황을 잊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몬 보고관께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정부와 대화가 부족한 점이라면서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특별 보고관이 북한 정부와의 대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at we need to follow the two tracks approach. It means not to forget accountability. And we started this interview talking about
관여와 책임 규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했듯이 동시에 북한과의 관여 시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여와 책임 규명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투트랙 접근법 추진이 매우 어렵겠지만 나는 피해자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대와 대화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자신이 있습니까?
Yeah, I'm totally for this way, for this methodology. I really think that we need to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론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관여와 책임 규명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루주키 다르스만 전 특별 보고관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수감자들이 수용소에서 풀려나려면 광신적 종교 집단과 같은 지도체제가 완전히 해체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것은 김 씨 가족이 실질적으로 추방되고 제거돼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Well, you know, these kind of ideas had been mentioned not only by previous rapporteur
다르스만 전 보고관 외에도 비티 문타문 전 보고관이 민주화가 없이는 인권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보고관은 임기 말에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권의 행동을 바꿀 방안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의 임무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권에 집중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논의할 때 정권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거를 수집해 책임을 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정권을 포함해 모든 개입 가능한 여지를 찾는 것인데요. 나는 북한 정권을 바꾸기 위한 특사가 아닙니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증진하며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VOA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권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죠. 동의하십니까?
I don't think we can point to one element. You know, the elections of council membership is a very
한 가지 요소만 지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권 이사국 선거는 여러 의자를 가진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죠. 나는 한국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인권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현안이 인권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일부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도 인권운동가들과 야권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죠. 셀몬 보고관님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And also the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cording to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경의 안보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국제인권법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꼭 한국 정부뿐 아니라 그 어떤 정부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려 한다면 필요성, 비례성 등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권 기준을 따라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과 서한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까?
You know, it's true. Not only letters. When I was in Seoul,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Mr. Lee's brother.
저는 서한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방문 당시 이대준 씨의 형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있는데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유가족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한국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유가족의 입장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느꼈죠. 모든 것을 공개할 순 없지만 그들과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인권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This is again a very difficult, very complex issue, but I'm personally convinced. And I think that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권과 안보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데 대해 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발전시켜 앞으로 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제 고립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창의적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인권과 안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데 평화와 군축을 협상할 때도 인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퀸타나 전 보고관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We have definitely space for humanitarian aid and you know the difficulties around humanitarian aid at the moment.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고 심지어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에도 국경을 닫았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북한에 대해 국경을 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차별 없는 접근 등 매우 공정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차후에 논의할 부분입니다.
미 한일 정상이 최근 공동 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I welcome, you know, a lot this trilateral summit, this conclusion. It is a
네, 환영합니다.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매우 좋은 사례인데요. 우리는 북한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와 무기, 미사일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새 정상이 납북자들과 한국인 억류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5년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I think that having a U.S. envoy in this issue would be a strong signal.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북한, 아시아,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겁니다. 북한을 논의할 때 인권을 빼놓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이죠. 한국도 최근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약국에 복귀했는데요. 인권특사들은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신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로 오늘은 G20 정상회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8년 11월 18일 남아메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에서 사이비 교주인 미국인 짐 존스가 이끄는 900여 명의 미국 시민이 집단 자살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인디애나주에서 성직자로 명성을 얻은 짐 존스는 이후 1972년 인민사원 기독교회의 본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긴 뒤 인종통합을 유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 집단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비난이 일기 시작하자 존스는 광신도들을 이끌고 남미의 가이아나 정글 일대로가 존스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짐 존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 네오 라이언과 기자들 그리고 신도 가족 일행이 가이아나로 떠났지만 이들은 괴한의 공격으로 살해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의원 일행이 살해된 지 4일 후인 1978년 11월 18일 사이비 교주인 짐 존스와 그를 추종하는 미국인 광신도 900여 명은 존스가 미리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독이 든 칵테일을 마시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이 250여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928년 11월 18일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가 뉴욕 콜로니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사람을 흉내낸 귀여운 생쥐 미키마우스와 그의 익살스러운 행동은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이는 개봉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렵게 살던 시절 자신이 주던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던 생쥐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미키마우스였던 것입니다. 이후 디즈니의 동료 만화가였던 어브 아이웍스가 이 미키마우스의 동작을 형상화하고 디즈니 자신이 미키마우스의 목소리를 맡으면서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까맣고 둥그런 귀에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생쥐 미키마우스는 1928년 11월 18일 개봉된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만화 영화와 캐릭터 산업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